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면 어간에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 40장 앞부분을 보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완성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부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막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영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떠한 징조라도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불신앙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으며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된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고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험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말씀 그리고 그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너무나 혹독한 시련에 힘들어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시죠. 이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노역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가신다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성경 이 부분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어려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 과정, 그들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횃불 언약식이 나옵니다. 이 언약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책임을 맡아 서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내겠다. 내가 너희의 자녀와 후손에게 약속을 주었다면 그 약속을 다 자녀와 후손 가운데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고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후손들이 노예가 되게 하십니까? 짧지도 않은 400년 넘는 시간을 왜 노예가 되어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떤 벌을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와 후손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법과 땅이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지켜나갈 내용이 됩니다. 이 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야곱이 애굽의 가족을 이끌고 내려갈 때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작은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을 이룰 만큼의 수요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시대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43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한 민족이 될 만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한 조치를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정황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현실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로서의 삶, 억압된 삶,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탄과 비통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처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단 하나도 부르신 백성이나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없는 오히려 이들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나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면은 조금 낫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 그 주소입니다.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누군가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이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야 이 고난이 멀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오게 되었는가, 이 고난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고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겠다. 어떤 고난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희만큼은 이 고난에서 열애되며 제외된 인생으로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고난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드러내 보여주시고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눈에 봐도 순탄하지 않은 역사이고 이미 망해버린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지 않은 조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광야 40년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이를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더 큰 고통으로 시련으로 여겨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목적과 뜻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는가?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 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복과 은혜의 자리로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들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을 때에 현실에 보이는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저는 더 가고 싶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힘이 있으니 더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너희 눈앞에 있다. 내가 앞서 올라갈 테니 너희는 뒤따라와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들 판단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유효한 내용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에 사는 이방 부족은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요새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보기를 메뚜기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희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리라. 논란이 있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개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올라가서 졌습니다. 패하여 쫓겨 내려오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불리한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그것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인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까지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요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생애에서 이루실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 택한 자들에게 신실한 고백을 받아내는 것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 성막 봉헌으로 마쳐지기 때문에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새 출발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실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현상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에베네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 보입니다. 늘 틀리고 못하고 엉뚱하게 하고 잘 못하죠. 그러나 내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자녀였을 때 어리석었고 못났었고 잘 못했고 부족했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네,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셨구나를 알아가게 하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건과 정황들 속에서 이러한 확인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잘 못하는 자녀와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찾아가 만나주실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바꾸신 것처럼 그들을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고백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다 뛰어들고 나오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인생, 너의 후손의 인생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뭘 해주겠다 다 나오지만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지키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다듬어 나가시는 주체로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늘 이런 정황 저런 정황을 만나면 흔들리게 되죠.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을 채워서 자녀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기보다 말씀을 보기보다 이것이면 충분히 자녀에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와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제일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확인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드러내 보여주는 이 신앙과 믿음의 모습만큼 중요한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신실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안 보고 있나요? 어려도 보고 있습니다. 어려도 보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찬양을 한다고요.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서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후손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너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다가 내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고 이 언약이 끝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 자기만 잘 살면 다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비록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자신들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히 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 또한 우리의 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약속 가운데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와 정황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오니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되시고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좇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후손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